오늘 말씀의 상황은 며칠 전 하나님께서 매우 큰 은혜를 주셔서 시내산 계약을 준행하겠다고 순종하고 맹세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맹세를 파기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산상에서의 40일 생활을 거의 끝마칠 무렵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립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그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박탈해갔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화를 불러일으킨 죄악은 바로 금송아지를 경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론이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 이스라엘과 아론의 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산상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산 위에서 즉각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그 중재의 기도가 실효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목도합니다. 그렇고 나서 그에 대한 혐오와 의분이 치솟아서 그 두 증거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불태웁니다. 21절에서 24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 일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자 모세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중재하여 집행유예를 허락받아 그 이상의 처벌이 보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론이 앞장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모세의 오랜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에 끼어서 전진도 후진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더 확실한 현존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가시적인 신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달려가 드세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그들이 아론을 향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주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아론이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장하거나 착용하던 금고리를 모아서 달군 이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소리치며 환호했습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고 또 알려주기 이전에 이미 고센 땅의 이스라엘은 황소로 표상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모세 당시 시리아, 가나안, 이집트 전역에 황소 표상신이 널리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의 히브리 노예들도 아마 황소로 표상되는 그 신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아무 고민 없이 금송아지 형상을 주조하고 그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 형상이 자신들을 이끈 신이었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이스라엘은 이전 종교로 돌아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채 40일이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급속하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체결에 감동하고 압도된 채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이스라엘 백성의 돌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은 거룩한 율법과 죄악된 인간성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간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짧은 시간에 율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이 인간의 심성에 부패한 죄성을 겉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음란과 유희가 대신 들어선 것입니다. 둘째로 지도력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촉발시켰습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 지도력의 공백은 백성들의 영적 방종과 우상 숭배를 초래합니다. 위협적인 군중 앞에서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전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적대적인 군중의 요구에 대항하여 지도력을 발휘할 영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영적 파탄이 일어난 또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셋째로 모세의 오랜 기간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할 신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불안에 몰려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 숭배를 통한 신과의 접촉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는 아직 진정으로 출애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고대 가나안, 시리아, 애굽 등지에서 널리 행해지던 종교 제의였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난장 축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했고 에스겔서 2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애굽에서 가져온 음란을 마다하지 않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파탄을 감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내려보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조상으로 하는 새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모세의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호소력과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우상숭배자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이것을 알고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도와 언약들의 일관성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셔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바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스스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 그 언약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취해 주셔야 한다라고 탄원합니다. 이 중재의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산 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을 막기 위한 간절한 중재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광란의 축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악에 공감하고 격정적인 분노를 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재자 모세가 하나님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두 돌판을 깨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와 탄식, 슬픔과 좌절감을 표현합니다. 모세의 진급한 파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난장 축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다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태워 만든 죄를 흩뿌려서 그 잿물을 갈아 마시게 하는 징벌을 집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하찮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론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이고 상황 편승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노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백성으로부터 거둔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아론은 모세의 노여움만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려고 애써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만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즉각적인 징벌에 착수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진문으로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때 레위지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레위지파는 우상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방자해져가는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 이웃까지도 사륙합니다. 그 충성심으로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 사륙으로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는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킨 후에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기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일시적인 심판 철회와 유예된 심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지은 사람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유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자체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해 주십니다. 보응의 날까지 잠시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금송아지 주저와 우상숭배 죄악을 확실히 응징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의 행진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내 사자가 너의 앞에 앞서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행유예와 형벌의 완화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완전히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짧은 문장을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여호와의 편,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두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종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할 자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여호와께 헌신할 자 누구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처럼 결단하며 여호와의 편에 서시고 여호와께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